Stop all the clocks. Cut off the telephone. Prevent the dog from barking with a juicy bone. Silence the pianos and with muffled drum, bring out the coffin. Let the mourners come. 모든 시계를 멈춰라. 전화선을 끊어라. 개에게는 맛 좋은 뼈다귀를 주어서 짖지 못하게 하라. 피아노 연주를 멈춰라. 먹먹한 북소리도 멈춰라. 관을 내어놓고 조문객을 들여라. Let aeroplanes circle moaning overhead, scribbling in the sky the message, he is dead. 비행기들은 한탄하며 머리 위를 선회하라. 하늘에 대고 거친 필체로 이렇게 써서 고하라. 그가 죽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의 온 세상이 막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이 시가 아마도 그가 겪었을 누군가의 죽음과 무관한 우리들을 울린다면요. 'He was my north, my south, my east and west, my working week and my Sunday rest, my noon, my midnight, my talk, my song. I thought that love would last forever. I was wrong. 그는 나의 북쪽, 나의 남쪽, 나의 동쪽이자 서쪽이었다. 나의 노동하는 평일과 주말의 휴식이었다. 나의 오후, 나의 밤,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였다. 나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으나 내가 틀렸다. The stars are not wanted now. Put out everyone. Pack up the moon and dismantle the sun. Pour away the ocean and sweep up the wood. For nothing now can ever come to any good. 별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런 불빛 따위는 다 꺼버려라. 달을 따버리고 지구를 분해해버려라. 바닷물도 쏟아내고 숲도 쓸어버려라. 이제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으니까. W.H. Auden의 Funeral Blues, 장례식 블루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함께할 작품 법정의 자비의 이 시를 바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이 시를 들으니까요, 화답으로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The country song.
네, 그렇죠. 가사를 보면 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함께할 작품은 Sad Love Story인가요? 뭐 제목만 들으면 법정 드라마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요.
러비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의 작가로서 1923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윌라 카터의 작품 The Clemency of the Court, 법정의 자비입니다. 러시아 태생의 미국 이민 2세대를 주인공으로 한 일종의 잔혹 동화 같은 작품이죠. 잔혹하다는 것이 이 작품이 갖는 진정한 공포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읽어나가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죠. 3주째 계속되는 책 선물 이벤트죠. 오늘부터 감상할 법정의 자비도 수록되어 있고요.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100편의 호러 단편이 수록된 세계 호러 단편 100선을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아 프란시스 존슨의 Try, 오늘 함께 하실 첫 곡입니다. 이 음악 듣고 법정의 자비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Damn you! What do you mean by giving me whooping like that?'
Sergei Pavlovsky folded his big, work-worn hands and was silent. That helpless, dog-like silence of his always had a bad effect on the guard's temper, and he turned on him afresh.
"What do you mean by it, I say? Maybe you think you're some better than the rest of us. Maybe you think you are too good to work. We'll see about that."
Sergei still stared at the ground, muttering in a low, husky voice,
"I could make some broom, I think. I would try much."
"Oh, you would you? So you don't try now? We'll see about that. We will send you to a school where you can learn to hoop barrels. We have a school here, a little dark school, a night school, you know, where we teach men a great many things."
Sergei looked up appealingly into the man's face, and his eyelids quivered with terror. But he said nothing, so the guard continued.
"Now I'll sit down here and watch you hoop them barrels, and if you don't do a mighty good job, I'll report you to the warden and have you strung up as high as a rope can twist."
"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이걸 동이라고 만든 거야?"
세르게이 포보리츠키는 일에 찌든 큼지막한 두 손을 마주잡고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늘 그랬듯 교도관은 개처럼 무기력한 세르게이의 침묵에 화가 나서 다시 다그치기 시작했다.
"내가 물었잖아, 이게 뭐냐고! 네 놈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보지. 일하기엔 너무 잘나신 몸이다. 이거지?"
"핏자루라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러셔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겠다. 너 두고 봐. 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보내주지. 네 놈도 알지? 여기 아담하고 어두운 야간 학교가 있다는 거. 정말 많은 걸 가르쳐주는 곳이지."
세르게이의 눈썹이 겁에 질려 파르르 떨렸다. 애원하듯 교도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교도관은 다그치기만 했다.
"지금부터 여기 앉아서 네 놈이 통 만드는 걸 지켜보겠어. 제대로 못하기만 해봐. 교도소장에게 보고해서 네 놈을 밧줄에 묶어 높이 매달아 줄 거야."
세르게이는 일을 시작했다. 교도관이 보고 있지 않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땅을 갈아본 적이 없었다. 통 만드는 일도 서툴렀다. 교도관이 무서워서 망치를 잡는 것도 힘이 들었다. 교도관이 말한 아담하고 어두운 야간 학교는 독방을 뜻했다. 세르게이는 독방이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그의 감방은 독방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밤마다 죄수들이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한 불쌍한 죄수는 자기를 묶은 밧줄이 엉켜 숨이 막히자 정신이 혼미해진 나머지 어머니를 외쳐 부르기도 했다. 세르게이는 빗자루 만드는 작업장으로 가고 싶었다. 지푸라기 다루는 일은 자신이 있었다.
평생 해온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깥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다. 여기 오기 전까지 그는 건물 안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다. 건물 안에서 일을 하려니 자꾸 힘이 빠지고 구역질이 났다.
세르게이 was born in the western part of the state, where he did not see many people. His mother was a handsome Russian girl, one of a Russian colony that a railroad had brought west to build grades. His father was supposed to be a railroad contractor. No one knew surely. At any rate, by no will of his own or wish of his own, Sergei existed. When he was a few months old, his mother had drowned herself in a pond so small that no one ever quite saw how she managed to do it. Baba Skaldi, an old Russian woman of the colony, took Sergei and brought him up among her own children. A hard enough life he had of it with her. She fed him what her children would not eat and clothed him in what her children would not wear. She used to boast to Baba Konak that she got a man's work out of the young rat. There was one pleasure in Sergei's life with her. Often at night, after she had beaten him and he lay sobbing on the floor in the corner, she would tell her children stories of Russia. They were beautiful stories, Sergei thought. In spite of all her cruelty, he never quite disliked Baba Skaldi because she could tell such fine stories.
Sergei는 미국 서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러시아 여자였고 미국 서부로 이주해온 식민지 사람이었다. 철로 작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기차를 타고 서부로 왔고 철로 공사에 하청 일을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세르게이가 세상에 나왔다. 얼마 안 가서 그의 어머니가 웅덩이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웅덩이는 사람이 몸을 던지기엔 턱없이 작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데 몸을 던질 수 있었는지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후 신민지의 러시아 여자 바바 스콜디가 세르게이를 데려갔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다. 바바는 매정한 여자였다. 자기 자식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그에게 먹였고 입지 않는 옷을 그에게 입혔다. 세르게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자랑하듯 꼬맹이 일꾼을 데려다 남자 일을 시킨다고 말했다. 세르게이는 불행했다. 그러나 한 가지 낙이 있었다. 밤중에 바바에게 매를 맞고 구석에서 흐느껴 울고 있으면 바바가 들려주던 러시아 동화가 그것이었다. 세르게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잔인하기 짝이 없었던 바바를 무조건 싫어하지 않은 건 그녀가 그토록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The story told oftenest was one about her own brother. He had done something wrong. Sergei could never make out just what, and had been sent to Siberia. His wife had gone with him. The Baba told all about the journey to Siberia, as she had heard it from returned convicts, all about the awful marches in the mud and ice, and how on the boundary line the men would weep and fall down and kiss the soil of Russia. When her brother reached the prison, he and his wife used to work in the mines. His wife was too good a woman to get on well in the prison, the Baba said, and one day she had been knouted to death at the command of an officer. after that, her husband tried in many ways to kill himself, but they always caught him at it. At last, one night, he bit deep into his arm and tore open the veins with his teeth and bled to death. The officials found him dead, with his teeth still set in his lacerated arm. When she finished, the little boys used to cry out at the awfulness of it. But their mother would soothe them and tell them that such things could not possibly happen here. Because, in this country, the state took care of people. In Russia, there was no state, only the great Tsar. Ah, yes, the state would take care of the children. The Baba had heard a 4th of July speech once, and she had great ideas about the state.
Baba Skoldi의 이야기엔 그녀의 오빠가 자주 등장했다. 바바의 오빠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다 했다.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함께 갔다고 했다. 바바는 시베리아 죄수들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그곳까지 가는 끔찍한 여정을 상세히 얘기해 주었다. 진흙과 얼음 속에서 계속되는 참혹한 행진. 국경에 이르면 울먹이면서 러시아의 땅에 입을 맞췄다던 불행한 사람들. 형무소에 온 바바의 오빠와 올케는 광산에서 일했다. 바바의 올케는 감방 생활을 하기엔 너무나 착했다. 어느 날 그녀는 간수의 지시로 구타를 당해 죽었다. 그 후 남편은 온갖 방법을 강구해 자살을 시도했다. 언제나 성공하기 전에 들켰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팔의 동맥을 이로 물어뜯었고 과다출혈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다. 간수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여전히 찢어진 팔에 이를 쳐박고 있었다. 바바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녀의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다. 그러면 바바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미국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울지 마. 미국은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거든. 러시아엔 나라가 없어. 위대한 황제만 있지. 그렇고 말고 나라가 있어야 아이들을 보살피지. 바바는 독립기념일의 연설을 들은 후로 미국에 대해 큰 이상을 품게 되었다. 세르게이는 바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바바의 오빠라고 상상했다. 간수들에게 매를 맞는 상상을 했다. 지금 그의 작은 다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건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때론 맨발로 몰래 눈 쌓인 밖으로 나가서 해바라기 줄기를 꺾어 러시아의 곰 사냥 놀이를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다는 작은 연못가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이 러시아의 볼가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눈 속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랬다고 했다. 눈을 좋아하는 어머니의 성향이 아들에게 유전이 된 건지 세르게이도 흩날리는 눈발을 보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세르게이는 한 늙은 농부에게 팔려갔다. 먹고 입혀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킨다는
조건이었다. 그때 세르게이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That first morning, as he stood, awkward and embarrassed, in the Davis kitchen, holding his hands under his hat and shuffling his bare feet over the floor, a little yellow cur came up to him and began to rub its nose against his leg. He held out his hand, and the dog licked it. Sergei bent over him, stroking him and calling him Russian pet names. For the first time in his lonely, loveless life, he felt that something liked him. The Davises gave him enough to eat and enough to wear, and they did not beat him. He could not read or talk English, so they treated him very much, as they did the horses. He stayed there 7 years because he did not have sense enough to know that he was utterly miserable and could go somewhere else, and because a Slavonic instinct was in him to labor and keep silent. The dog was the only thing that made life endurable. He called the dog Matushka, which was the name by which he always thought of his mother. He used to go to town sometimes, but he did not enjoy it. People frightened him so. When the town girls used to pass him, dressed in their pretty dresses, with their clean, white hands, he thought of his bare feet and his rough, tawny hair, and his ragged overalls, and he would slink away behind his team with Matushka.
"그 집에 간 첫날 아침, 세르게이는 손에 모자를 쥐고 맨발로 바닥을 문지르며 부엌에서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때 조그만 잡종 개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그의 다리에 대고 코를 비볐다. 그가 손을 뻗자 개가 핥았다. 세르게이는 개를 쓰다듬으며 러시아식으로 애완동물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농부 데이비스의 가족은 그에게 음식과 옷을 아끼지 않았다. 때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영어를 말하지도 읽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과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도 아주 비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딱히 갈 곳도 없어서 그는 거기서 7년을 보냈다. 여기엔 그에게 남아있는 슬라브인 특유의 근면하고 과묵한 기질도 한몫했다. 개가 그의 인생을 견뎌낼 유일한 낙이 되어주었다. 그는 개에게 마투시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마투시카는 러시아어로 엄마라는 뜻이었다. 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세르게이는 마을에 갈 때마다 마투시카와 같이 갔다. 마을의 소녀들이 하얀 손과 깨끗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면 그는 자신의 맨발과 헝클어진 머리칼과 너덜너덜한 작업복이 신경 쓰여서 마투시카와 함께 슬며시 꽁무니를 빼곤 했다.
On the coldest winter nights, he always slept in the barn with the dog for a bedfellow. As he and the dog cuddled up to each other in the hay, he used to think about things, most often about Russia and the state. Russia must be a fine country, but he was glad he did not live there, because the state was much better. The state was so very good to people. Once a man came there to get Davis to vote for him, and he asked Sergei who his father was. Sergei said he had none. The man only smiled and said,
"Well, never mind. The state will be a father to you, my lad, and a mother."
Sergei had a vague idea that the state must be an abstract thing of some kind, but he always thought of her as a woman with kind eyes, dressed in white with a yellow light about her head, and a little child in her arms, like the picture of the Virgin in the church.
"아주 추운 겨울날, 세르게이는 헛간에서 개와 같이 잤다. 개랑 부둥켜 안고 건초 속을 뒹구는 동안 그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 생각했다. 러시아는 좋은 나라지만 미국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다. 러시아에서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농장에 찾아와서 세르게이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남자에게 그는 말했다.
전 아버지가 없어요.
저런, 상심하지 말거라, 얘야. 국가가 너의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세르게이는 국가란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 흰 옷을 입고 노란 불빛을 들고 교회의 성모 마리아 그림처럼 팔에 아기를 안고 있는 친절한 눈빛의 여자를 그려보았다. 그것이 세르게이 얘기가 상상하는 국가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을의 법원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모자를 벗었다. 국가와 관련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국가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그에겐 아무도 없으므로 언젠가 국가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 같았다. 집안일이 끝나면 세르게이는 축사의 울타리에 등을 기대고 무릎에 얼굴을 괴은 채 일몰을 바라보았다. 일몰의 광경은 죽음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울하고 쓸쓸했다. 그래도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일몰을 보았다. 마투시카가 그와 함께 했다. 바람이 휘도는 갈색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곳이 러시아의 초원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처럼 늘 쓸쓸하고 빈손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 들판을 사랑하게 되었다.
One day, when he was helping Davis top a haystack, Davis got angry at the dog for some reason and kicked at it. Sergei threw out his arm and caught the blow himself. Davis, angrier than before, caught the hatchet and laid the dog's head open. He threw down the bloody hatchet and, telling Sergei to go clean it, he bent over his work. Sergei stood motionless, as dazed and helpless as if he had been struck himself. The dog's tail quivered, and its legs moved weakly. Its breath came through its throat in faint, wheezing groans, and from its bleeding head, its two dark eyes, clouded with pain, still looked lovingly up at him. He dropped on his knees beside it and lifted its poor head against his heart. It was only for a moment. It laid its paw upon his arm and then was still. Sergei laid the dog gently down and rose. He took the bloody hatchet and went up behind his master. He did not hurry, and he did not falter. He raised the weapon and struck down, clove through the man's skull from crown to chin, even as the man had struck the dog. Then he went to the barn to get a shovel to bury the dog. As he passed the house, the woman called out to him to tell her husband to come to dinner. He answered simply,
"He will not come to dinner today. I killed him behind the haystack."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세르게이는 데이비스를 도와서 건초 덮는 일을 하고 있었다. 데이비스는 이런저런 이유로 화가 나서 개에게 발길질을 하려 했다. 그때 세르게이가 팔을 뻗어서 그 발길질을 대신 맞았다. 데이비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래서 손도끼를 집어들어 개 머리통을 후려쳤다. 데이비스는 피가 묻은 손도끼를 세르게이에게 집어던졌다. 그리곤 피가 묻었으니 씻어오라고 말하고는 다시 몸을 웅크리고 일을 했다. 세르게이는 자기가 도끼에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개는 꼬리를 떨며 발을 힘없이 움직였다. 목구멍에서 시근거리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고통 속에서도 피로 얼룩진 머리와 눈을 들어 여전히 사랑스럽게 세르게이를 올려다보았다. 세르게이는 무릎을 꿇고 가여운 개를 품에 안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개는 앞발을 그의 손에 올려놓았지만 이내 움직임이 사라졌다. 세르게이는 조심스럽게 개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피 묻은 손도끼를 집어들고 주인의 등 뒤에 섰다.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손도끼를 치켜들고 내리찍었다. 주인이 개를 내리친 것처럼 그는 주인의 두개골을 정수리에서 턱까지 반으로 갈라놓았다. 그가 집 앞으로 지나갈 때 안주인이 그를 불렀다. 저녁 식사가 다 됐으니 남편에게 말하라고 시켰다. 세르게이의 대답은 간단했다. 오늘 저녁은 드시지 않을 거예요. 건초 뒤에서 제가 죽였으니까. 윌라 캐서가 이 작품 법정의 자비를 발표한 것은 1893년입니다. 이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하던 시기였죠. 미국에 온 러시아 이민들은 아마도 자유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들을 맞은 건 대개 가난과 차별, 범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생활이었죠. 세르게이가 미국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본 적도 없는 고향 러시아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도 미국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믿는 아이러니가 이 작품의 비극이자 공포가 아닐까 싶네요. The Clemency of the Court, 법정의 자비, 첫 번째 이야기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세계 호러 단편 100선을, 문학수첩에서 댄 브라운의 소설 인페르노 1, 2권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굴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선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8월 10일 토요일 6시 30분 공연 관람권,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공연 예정인 라벤다나 3집 발매 기념 콘서트, 8월 4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감상하면서 함께한 음악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빌리 할리데이의 Summertime이었고요.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은 사랑하는 게 Old Blue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올드팝이었죠. Ramblin' Jack Elliot의 노래였습니다. China Forbes의 When This Is Over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법정의 자비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